주님께 실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직한 사람을 꼽자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붙잡고 담대히 꿋꿋이 나간 분들 여럿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탁월한 행적들, 귀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서 유독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가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너무나 강직해 보였던 그분에게도 신앙이 흔들렸던, 낙심하고 회의가 갑자기 찾아왔던 그런 모습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소위 금수저 자녀였죠. 그런데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홀홀 단신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 묵묵히 오롯이 걸어가겠다라는 다짐 가지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얼마나 묵묵히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가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 한 명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하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고 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바로 그분이더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지가 꽤 오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투옥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제 마태복음 11장이잖아요. 꽤 오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케루라는 사해 동편에 있는 토성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라도 이런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꽤 되었었는데 극소수의 제자들 외에는 다 떠나갔습니다. 심적으로도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나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문제입니까? 내가 확신했던 인생의 목표 자체가 흔들릴 때 삶이 뿌리채 좌우로 흔들릴 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심판자로 오셔서 죄인들을 다 척결하고 종교 기득권자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던 그들이 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로마가 물러가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으로서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소망과 나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자꾸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것들, 이야기들을 소수의 제자들로부터 전해 듣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내용이 요한이 기대하던 바와 너무 달랐습니다. 심판당해야 할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회색 분자였던 세리들과 함께 같이 지내고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명이 세일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가식적인 외식을 일삼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척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피해 다니십니다.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심하게 요리조리 도망가시는 듯한 그런 수동적인 모습을 자꾸 보이시는 겁니다. 로마 군정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회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의 전생애를 바쳤는데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오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그분이 아닌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더 힘들고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스튜어트 웨버라는 분이 요한의 질문은 이런 뜻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현대 언어로 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왕이고 내가 당신이 보낸 대사라면 어떻게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당신은 왜 그 모양입니까? 3절에 있는 질문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제가 이 신학자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왕이고 내가 당신이 보낸, 당신이 지으신 자녀라면 어떻게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당신은 왜 그 모양입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 저 사랑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인생 왜 이렇습니까? 주님, 제 주님의 자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 왜 이래요? 주님, 제가 그토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사업 왜 이렇습니까? 내 자녀들은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렸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감옥 같은 인생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때까지 나에게 말씀으로 영감으로 주셨던 그 수많은 비전과 확신과 사명 그거 거짓말이었습니까?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까? 왜 주님 가만히 있습니까? 왜 내 인생 이렇게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실망감과 회의 찾아올 때 없습니까? 2000년 전 요한처럼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고 아파하며 확신에 찼던 그 옛날을 추억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의심과 실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실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주님께 실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질문하기. 세례 요한이 낙심에 빠졌을 때 그는 정직하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을 듣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자신이 고백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평생의 사역을 다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지금 물론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누구 시켜서 질문하고 있습니까? 제자예요. 제자들에게 이때까지 뭐 가르쳤겠습니까?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메시아야. 계속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제자 불러가지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스승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 봐라고 그 제자에게 말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믿어야지.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간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올 때 그래도 믿어야지. 막 이렇게 믿어야지. 이거 뭡니까? 맹신입니다. 맹신.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사역에 소문이 들렸을 때 너무 실망해서 아유 그냥 안 믿어버릴 거야 라고 아예 등을 돌리는 건 뭡니까? 불신이에요. 불신. 맹신과 불신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정직하게 자존심 상해도 질문할 때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맹신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고 견고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첩경,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이고 나의 무지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주님,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주님, 잘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질문을 토로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2주 전에 큐티한 본문입니다. 큐티하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 같은 분도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제가 큐티 책에 적었어요. 이렇게 다 적었어요. 이렇게. 이분도 장난 아니시네.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믿음으로 살라고 설교하는 목회자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흔들립니다. 제 이름이 사무엘인데 신약에는 세례 요한, 구약에는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믿음 좋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압니다. 여러분 때때로 흔들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견고히 붙잡고 계속 직진하는 인생,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고 아뢰어서 주님 새 힘 주시고 확신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때 그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폭넓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생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더 깊은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더 넓은 확신의 세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정직하게 질문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 부족해요. 주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제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지금 나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실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시선 교정하기. 두 번째 방법은 시선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선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어떤 시선이요? 인간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죠? 정직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전에 내가 메시아 맞아. 끝.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다 요 내용이 나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장면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세례 요한은 잘 알았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은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설명된 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에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이거 전해라 그래요. 전해라. 세례 요한이 이 말씀 전해 듣고 어땠을까요? 다 회복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오해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심판의 왕이다. 악인들을 처단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죄인들을 척결하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 물론 구약에 그런 메시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상은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의 종말할 때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회복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이 압제받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되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좁은 시각을 교정시켜 주세요.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통달했던 바울조차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설명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도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섭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진짜 재밌는 표현이죠. 누가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요렇게 요렇게 해보세요. 컨설팅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를 향해서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군상들이 자신의 그 좁은 시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세례 요한의 시선은 교정되어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 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 하나 나타나지 않았던 그 암흑기 가운데 아둥바둥하면서 그래도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암흑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갈망이 너무 켰기 때문에 그만 자신의 시각이 좁아졌던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시각이 다시 넓어지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형편들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을 경험합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지혜가 저의 지혜보다 더 큼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교정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 설교를 할 때 하도 자주 얘기해서 설교 마치면 목사님 그 얘기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오늘을 끝으로 제가 제 시험 떨어진 얘기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요. 학력고사 한번 수능 세 번을 시험 쳤습니다. 그리고 뭐 수능 대입시험 외에도 크고 작은 별의별 시험을 다 쳤습니다. 운전면허까지 7번 떨어졌습니다. 제가 23살 때까지 세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시험 떨어졌더라고요. 그냥 치면 떨어지고. 23살 때까지 붙은 거 딱 하나. 8번째 운전면허. 다 떨어졌어요. 제가 신앙생활 못한 것도 아니라 열심히 했거든요. 세례 요한 못지않게 사무엘답게 열심히. 고3 때도 새벽기도 나갔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 생각하고 비전을 달려갔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마음이지만 제 영혼이 다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제가 이 고등학교 때 하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위 신경성 위가 위궤양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의사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한테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가니까 장로님이 내시경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름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믿음이 좋았던 장로님이신데 야 나한테만 솔직히 얘기해봐. 너 술 담배 하지. 그만큼 위가 다 헐어버린 거예요. 너무 신경을 썼어.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가지고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자꾸 떨어뜨리십니까? 나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수능 쳐보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큐티하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그 기간 동안, 그 힘겨운 기간 동안 나 만났잖아. 그 광야의 기간 동안 나를 만났잖아. 광야의 기간이 아니면, 그 어려운 시간이 아니면 너 나 찾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광야의 기간을, 그 시간을 걷게 했어. 그렇게 큐티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소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 계십니까? 상황이 나아지거나 조건이 호전되어서 아 괜찮아졌다, 이거는요 또 상황이 나빠지면 이게 또 힘들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이거 영원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까? 괜찮아, 수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때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가슴이 불일 듯 뜨겁게 타올랐어요. 식어버렸던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서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재해석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정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해결이 돼도. 주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떨어뜨렸다면 한 두세 번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계속 떨어뜨리신 이유가 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로를 바꿔서 이제 신학교를 갔죠. 그리고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던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청년 사역지를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 갔는데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래요. 강남에 있는 교회. 교회 이름이 강남교회예요. 그래서 야, 이 촌놈이 강남에서 사역하는구나. 그래서 지도를 딱 받아들고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주소를 찾아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강남이 아니에요. 강남역에 있는 강남이 아니에요. 강 바로 밑에 있어서 강남이에요. 노량진이에요. 노량진. 노량진에 딱 도착하니까 강남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샤프하고 명품 이렇게 입고 지나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추리닝을 입고 그리고 슬리퍼 색깔이 다 똑같이 삼선, 그리고 머리를 다 안 감았어요. 그리고 다크서클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전부 다 사람들이 수만 명이 막 이렇게 다녀요. 전국 최대의 고시촌 시험 떨어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 제가 거기 간 거예요. 제가 청년사역시장에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시험 떨어진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 본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시험 떨어진 얘기를 하는데 다 울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설교 결론이 끝나지 않는데 이미 아멘이, 부흥회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가장 시험 많이 떨어진 사람이 저였거든요. 사역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그 고시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때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곳에서 고단한 청년들을 말씀으로 섬기니까요 그들의 얘기가 제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들의 얘기예요. 저도 좁은 고시촌에서 이렇게 방에서 몸을 이렇게 숙이면서 잤거든요.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옆에서 똑똑똑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막. 시험 떨어질까 봐 막 공부하다가 지우개가 뚜루룩 떨어져서 떨어지면 아 이번에 또 떨어지겠다. 다 그 공감, 그 얘기하면 다들 막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할 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 실망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다시 걸어가기. 요한의 제자에게 답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돌아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질문했으니까 질문에 답해 주셨으니까 이제 사역하시면 되는데 요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무엇입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광야 그리고 그 옆에 요단강 옆에는 갈대밭이 있었습니다. 갈대는 흔들리는 게 특징이죠. 근데 여기에서 흔들리는 갈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헤롯을 기념한 기념주화에 갈대 그림이 있습니다. 갈대 사파가 조각이 있어요. 문양이.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칭하는지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알았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주때 없이 진리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정치인 헤롯 보려고 갔느냐? 아니다.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 선지자 보러 갔지 않느냐? 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비단 옷 입은 그런 권력자들 보러 갔느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 광야로 나갔냐? 선지자 보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냐? 맞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비록 지금 실족할 뻔해서 넘어질 뻔해서 실망해서 낙심이 되어서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는 정직한 질문을 했고 그 정직한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서 시선이 교정되어 이제 굳건히 순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 맞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얼마나 위대한지 보셨죠? 실망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자신의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그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고 칭찬하셔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대, 회복의 시대, 구약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례 요한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오늘의 핵심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누구는 복이 있다. 어떤 인생은 복이 있다. 언제 처음 나왔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쭉 8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멘트가 나오죠. 누가 또 복이 있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9번째 복이에요. 8번째 복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8번째 복, 마지막 복.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고 이렇게 다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마지막 복이었어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세례요한처럼 감옥에 갇히면 복이 있지만 어떤 위험이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할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 실족할 위험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옳은 소리 한다가 감옥에 갇혀요. 실족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농후해요. 하지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 세례 요한처럼 실족할 뻔했지만 정직한 질문을 통해서 시선 교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제자들 역시 그렇게 살기를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 끝에 주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십니까? 11장에 여러 가지 세례 요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코멘트해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여기에 쓰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자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감옥 갇히고 정직하게 살다가 사명의 길 가다가 때로는 회의가 찾아오고 실망감 때문에 좌초될 위기가 찾아올 때 실족하지 않기를 애쓰고 살아갈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청년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강남에서 지금 학원 강사로 열심히 일하면서 또 틈틈이 전도하고 정말 목회자처럼 한 영혼 한 영혼 상담도 해주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 귀한 청년인데요. 기사 하나를 링크로 같이 띄워줬어요. 그 기사 제목이 뭐냐 하면 갈수록 혼탁해지는 1타 강사 홍보 전쟁. 강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삽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댓글을 이 수업 너무 좋아요. 이 강사분 최고예요. 라는 것을 조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보고 그 강사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유도합니다. 강사를 불러서 너 돈 얼마 썼어? 왜 그것밖에 못해? 그리고 교재도 일부러 더 두껍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수익을 올리니까. 그리고 그 데스크에서 안내 데스크에서 은근히 돈을 요구합니다. 돈 주면 좋은 시간대에 당신 강의 넣어주겠다고. 그리고 상담하러 오면 학생들에게 이분 최고다라고 말해주겠다고. 근데 이 청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형제님 홍수에 마실 물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들 결국 생수 찾게 되어 있습니다. 혼탁한 어두운 시대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찾으러 왕궁에 가지 않고 광야로 나갔던 군중들처럼 혼탁하고 어두웠던 타락한 시대 가운데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올곧은 믿음을 살았던 선지자적 외침이 있었던 그 광야로 나아갔던 백성들처럼 결국에는 마실 물 찾아 형제님 찾으러 갈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형제님 세례 요한도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실망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주님께 오늘 이 밤 질문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정받읍시다. 또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믿음의 길을 다시 묵묵히 세례요한처럼 칭찬받았던 그 인생처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시선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있는 내 인생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주님, 제가 정직하게 내 마음 문 열어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기 원합니다. 눈들어 주님을 봅니다. 그 능력만이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때로 주님 앞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정직하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잘 모르겠어요. 주님 맹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신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의 연약한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아뢰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각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